오늘은 본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 10절입니다. 지난주까지 로마서 12장 한 23주에 걸쳐서 여러분 같이 따라오시느라고 수고했는데 조금 쉬었다가 다른 중요한 시리즈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들어갈까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 정비,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이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사역 때 짧게 체류하면서 세운 교회인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그리스 북부 지역, 마게도냐로 불리는 그리스 북부 지역의 중심 도시예요. 수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발칸반도, 지금 뭐 크로아티아니, 슬로바키아니, 세르비아니, 불가리아니 이런 도시들이 바로 위에 다 포진되어 있거든요. 이 발칸반도의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그 거점 지역이 이 데살로니가예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어둠의 영들이 쉽게 내어주려 할까요? 이곳이 복음화되면 위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진할 텐데 어둠의 영의 입장에서 이 지역을 내어줄까요? 안 그렇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소개하자 그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세게 저항합니다. 그래서 시장 주변에 어슬렁거리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를 수색하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을 잡는데 실패한 이들은 자기 집을 숙소로 제공했던 야손이라는 사람과, 야손을 영어로 뭐라는 줄 아세요? 제이슨. 우리 가운데 제이슨이 있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 양반 쌍둥이 아빠. 제이슨을 성경에서 야손이라고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의 일행에게 숙소로 제공했던, 사도 바울을 잡지 못했으니까 야손을 잡아요. 그리고 복음 전도로 예수를 영접한 데살로니가 형제들을 대신 사로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치안을 맡은 관원들, 특별한 용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끌고 가서 거짓으로 이렇게 고발을 해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17장 6, 7절을 현대인의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찾지 못하자 그들은 야손과 신자 몇 사람을 그 도시의 당국자들에게 끌고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세상을 온통 소란케 하던 사람들이 이곳에도 왔는데 야손이 그들을 자기 집에 맞아들였습니다. 이제 거짓으로 참소하는 내용이에요. 그들은 모두 황제를 거역하고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고 했지만 왕을, 그때 당시에 황제를 대체할 어떤 역도로서 말씀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으로 참소를 합니다. 뭐라고요? 이 자들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그랬더니 이런 고발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치안을 맡은 관원들과 수많은 무리가 갑자기 격분하기 시작하고 들고 일어납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사도 바울은 판단합니다. 아, 더 이상 이 도시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구나. 그 도시를 나오기로 합니다. 밤이 되자 데살로니가 형제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형제들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믿은 지 몇 주밖에 안 돼요. 많아야 한 두세 달. 예수를 영접하고 두세 달밖에 안 됐어요. 성경에는 형제들이라고 그럽니다.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밤을 이용해서 남서쪽에 위치한 베레아, 이게 한 70km 떨어져 있습니다. 밤에 몰래 피신을 시킵니다. 이 복음을 지냈던 사도 바울이 없는 교회, 어린 교회, 이 교회가 시련을 견뎌내고 생존할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련을, 이런 역경을 이겨낼 만한 믿음이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동하면서 끊임없이 이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들이 지금도 믿음을 유지하고 있을까? 사회적인 압박이 심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옆에 있는 이웃이 테러적인 어떤 행동과 말을 했을 때 과연 견디지 못하고 혹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없었던 사도는 아덴에 있을 때, 이 아테네 아닙니까? 아테네에 있을 때 남쪽 그리스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이 아테네에 있을 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내기로, 방문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생각이 떠나지 않으니까, 무슨 일을 해도 자꾸 그들이 생각나니까, 살아있었을까? 두 가지 목적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생존 여부를, 믿음의 생존 여부를, 교회가 여전히 살아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두 번째는 만약 아직도 살아있다면 디모데를 통해서 영적으로 믿음을 더 격려하고 강화시킬 그러한 목적으로 보냅니다. 영적인 출생 이후에 영적인 케어, 돌봄 없이 방치하면은요, 그들 낳지만 그 사람이 자라지 못하고 유산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가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돌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손이 가는데요. 면역력이 아주 취약하고 뭔가 케어하지 않고 돌봄이 없으면 그 아이는 정상적으로 자라가지 못하죠. 이 영적 출생은 연약한 묘목, 그렇게 작은 그 파릇파릇한 뿌리가 그렇게 깊지 않은 그 묘목을 심은 것과 똑같아요. 영적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금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금목이 되면 쉽게 이 나무를 쓰러뜨리지 못하니까 영혼의 대적은 영적 출생이 있는 시작 지점에, 다시 말해서 묘목으로서 연약한 그러한 뿌리를 가지고 있을 때 뽑아버리기를 원해요. 그게 모든 가정에,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의 영적 보호와 양육은 너무 중요해요. 자, 이제 디모데가 그쪽으로 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잠입을 했겠죠. 몇 주가 지났는지 몇 달이 지났는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충분히 머무르던 디모데가 다시 바울에게로 옵니다. 소식을 가지고 오는데 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어둠 가운데서도 아직도 믿음을 지키고 있던데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리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표현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만약 그들이 영적으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경제적인 힘든 때문에 쓰러졌다면 아마 사도 바울을 원망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이런 시련과 역경이 없었을 텐데 괜히 저 사람들을 와가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힘들게 해서 인생을 힘들게 했다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전한 소식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역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 도시에 밤에 빠져나온 사도 당신을 정말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해준 거예요. 여기서 잠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어떤 현상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역경을 당하면 이 역경, 어려움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믿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성경에,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개개인의 경험 가운데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움을 면제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과정에 어려움이 없나요? 어려움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역경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호의를 베푸시는데 왜 이런 일이라고 잘못 그 현상을 해석해요. 그래서 역경이 자주 발생하는데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힘들어합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엑소더스 사건은 영적 의미로 거듭남을 상징해요. 애굽 왕 바로의 손아귀에서 그 구출 빠져나오는 것, 이것을 우리 구원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어려움을 겪는데 어떤 어려움이요? 얼마 전에 애굽에 있을 때 먹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 광야를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음식을 마련해 주세요. 그런데 옛날 음식을 먹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조금 전에 한 달도 안 되었어요. 엄청난 현상을 목도합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바다 사이를 육지를 건너듯이 걷는 하나님의 초자연을 이렇게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보십시오. 얼마 전에 있었어요, 이 사건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출애굽기 16장 지금 스크린에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1절에는 이 기간이요. 지금 현재 이 불평을 한 사건이 2월 14일이에요. 그들이 언제 출발했어요? 1월 14일에 출발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달밖에 안 지났다니까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러한 메커니즘이 35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떤 형태로 경험해도 오늘 내 마음에 차지 아니하면 이 비슷한 고백들이 터져나와요.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좋기는 뭐 좋아요.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 말입니다. 아예 애굽에서 죽이질 그랬어요.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더라면 이런 출애굽도 없었을 것이고 이런 어려움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에서 생긴 이 어려움을, 곤란을 네거티브하게 잘못된 방식으로 해석해서 그런 것이죠.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은 그들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결과 이런 사회적인 압박과 경제적인 공격을 겪는다. 평안하게 살던 우리에게 사도의 방문은 불행의 씨앗이었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합니다.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으며 복음을 소개해 준 사도 일행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제 우리가 이제 살리라. 와.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데가 고린도거든요. 고린도에서의 고린도의 그 사회적인 영적인 환경 장난 아니에요. 그때 헬라 세계에서야 가장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예요. 여러분 영어 사전 가운데 Corinthianize, 고린도화하다라고 하는 그렇게 고유 명사가 일반 명사화된 게 있거든요. Corinthianize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음란하게 되다 그런 뜻이 고린도화하다 이런 뜻으로 그처럼 타락한 도시였어요. 질서가 참으로 무너져 있고 세속화되고 물질 만능주의적인 그런 도시예요. 그 도시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나게 영적 장애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서신을 쓰고 있는 그 도시, 현재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난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노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받고 있는 압박과 영적인 싸움, 기도의 싸움 이런 것이 너무 힘듭니다. 겨우겨우 이겨나가요. 그런데 너희가 믿음을 붙잡고 있다는 그 소식,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 살리라. 다른 도시에서 복음 전하면서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는데 고난을 당하는 중에 당하는 겪는 이 고통을 잊게 해준 힘이 무엇이라고요?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신비합니다. 저는 이 문맥과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지고 얼마나 제가 실험했는데요. 너무 자주 가르치고 뭐 우리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전체를 다 외우시는 분도 있고요. 귀중해요. 베이직하지만 깊은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구절이에요. 이것을 준비하면서 또 다시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발견했어요.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은 여전히 그들이 흔들림 없는 믿음을 견지하고 있던데요. 사도에게 활력을 주었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길래 그 영혼에 이런 강력한 활력을 부여했을까? 저는요, 각 개인이 사명, 미션이 부여됐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각 사람에게는 미션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 선언, 문, 미션, 스테이트먼트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지 않나요? 사명이 있다고 해요, 사명이. 이것은 이 개인이 가진 사명, 이 미션은 아주 중요해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미션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강력한 힘을 느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 미션이 무엇일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다음 성경 구절에 잘 표현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로마서 16장 보십시오. 로마서 16장이 로마서 마지막 장인데 여기 이렇게 고백했어요. 16장 25, 26절에 나의 복음과 나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는 그도 그렇게 고백했고 근데 여기는 나의 복음이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하라고 미션으로 주신 그 복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미션의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미션, 자기에게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확신하는 그 미션, 사명의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 사도적인 사명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선지자들의 글로 이미 확정되어 있는 그리고 내게 개인적으로 퍼스널하게 다가온 주님께서 부담을 안겨준 어떤 태스크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만드는 것 그게 그의 미션이었어요. 이 미션이 이루어질 때마다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미션이 성취될 때마다 자신이 받은 그 사명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일인데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 자기의 미션인 사역을 펼쳤고 박해로 말미암아서 도망 나오다시피 피신했죠. 아 그러면 이 도시는 실패했는가? 아 그런데 몇 달 지나서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에 의하면 아직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을 믿고 진리에 순종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더라. 그래서 그의 미션과 그런 일들이 같이 병행되는 것을 보면서 희열을 느낀 거예요. 사회적인 압박과 저항에도 이 사람들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일을 포기한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염려를 불식하는 그래서 사도바울이 기뻤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을 강화시키는 무언가를 볼 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 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맞아요. 우리는 주의 환경이 어려운 것은 누구나 다 겪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주신 아주 유니크한 어떤 사명과 관련된 것이 성취되는 것을 볼 때 마치 겉으로는 주의를 느끼면서 안에는 따뜻함이 있는 이중적인 모순 되지만 뭔가가 가능해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사명의 성취는 각 개인에게 강력한 힘을 부여한다. 구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읽으면서 자신이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 과연 혹시 과장된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 보면은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했기 때문에 지금 사도가 과장 없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도 믿음을 견지하고 있다는 소식에 이토록 강렬한 반응을 보인 것은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는 무엇일까? 왜 이러한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뭔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요? 한 영혼의 영원한 가치를 진정으로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다시 말합니다. 한 영혼의 영원한 가치를 진정으로 아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원한 어둠으로 들어간다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깨닫는 것은 그 사람을 다르게 만듭니다. 한 사람이 영원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을 같이 보낼 수 있다라는 이 특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단위인지를 아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정신은 사람이 도매금으로 아주 헐값으로 넘어가요. 사람이 너무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제가 고백한 것처럼 한 영혼의 영원한 가치를 진정으로 아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심령 가운데 그 개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물이 튀겨지듯이 그 영양근 안에 들어가면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사람들 읽는가? 내가 기도하고 사랑으로 전하고 한 복음의 그 열매가 이제 유산되는 것인가? 라고 했는데 살아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고백이 진실인 거예요. 저는 이것이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사도가 아닌데 자기 자신이 모든 목사들보다, 그러니까 계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 위에 나는 누구누구 사도이다. 그리고 웹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사도 누구누구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러한 한 영혼의 영원한 가치를 진정으로 아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주장하면 가짜예요.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그 사람 먼저 도망가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 바치지 않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영원한 가치를 진정으로 아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지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러한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이 마지막 때에 그러한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사역자들을 일으킬 것을 믿습니다. 10절 잠시 볼까요?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 주야는 문자적으로는 밤과 낮으로, 밤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심히 간구함은 LEB, Lexham English Bible 이 번역을 보니까 night and day praying beyond a measu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yond a measure, 지나칠 정도로. 주야로 심히,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 교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구나. 내가 노력한 것이 떠내려 가지 않았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에 들어가는데 무엇을 기도하는가 하면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지나칠 정도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네 얼굴을 직접 보았으면 좋겠다. 목적은요. 무엇을 위해서 지나칠 정도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기도했다고요? 어떤 목적으로? 네 얼굴을 보기를. 직접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하려고요? 그 다음에 나오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이 보충하다라고 하는 카타르티소라는 헬라가 있는데요. 카타르티소? 가능할까요? 야. 저분이 어제 비상, 갑자기 우리 문 집사님이 파워포인트를 못한다고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숨기게 됐는데 아주 고객께서 당황했죠. 어쨌든 준비를 잘 했습니다. 이 보충하다라는 말이 카트라티저인데 이게 나와 있는 세 개의 영어, join together. 이거는 이제 외과 의가 이 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 뼈, 부러진 뼈를 다시 접골시킬 때, 접합시킬 때 join together 하는 게 카타르티조 의미란 말이에요. 그리고 restore, 이것은 정치적인 파벌, 뭐 민주당이 있고 뭐 공화당이 있고 이렇게 파벌이 있잖아요. 정치 파벌이 이견을 좁혀서 서로 화해할 때 그것이 카타르티조라는 쓰임에 헬라 용법에 보면 쓰이고, 그 다음에 repair nets, 다시 말해 찢어진 그물을 손질해.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러면 고기가 이게 숭숭 새겠죠. 그것을 수선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repair nets. 다시 말해서 이 카타르티저라는 단어는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부족하고 불완전한 상태, 이 3개월 밖에 되지 않는 교회가 무슨 믿음이 강력하겠어요. 그렇습니까? 지금은 위기를 견뎌냈지만 또 다른 형태의 위기가 올 때는 견뎌내지 못할 것이니, 그렇게 믿음이 부족하고 불완전 상태이니 온전한 상태가 되도록 카타르티소 하도록 내가 얼굴을 보고 권면하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밤낮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강력한 한 번의 기도. 하나님,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보고 이러이러한 믿음의 권면을 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다녀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길 열어주십시오. 한 번이면 끝날 것 같아요. 저보다 뭐 수백 배의 그 큰 믿음을 가졌을 테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밤낮, 밤낮이면은 오늘 밤낮이면 두 번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적어도. 그런데 시제나 이런 것을 따져 볼 때, 와, 이거 수백 번 기도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반복해서 간절히 구하는 것은 주님의 방식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사도의 진단은 그들의 믿음은 이번 위기는 이겨냈지만 큰 영적 전쟁 수행하기는 역부족으로 보았고, 그래서 직접 방문해서 대면한 가운데 어떤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전춘 후 믿음을, 그러한 견고한 차원의 믿음으로 채우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밤낮 없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말씀을 종료할 텐데요. 자, 그렇다면 왜 믿음인가 하는 거예요. 왜 이토록 믿음이 중요한가? 왜 믿음인가? 믿음은 보이지 않는 차원의 세계, 다시 말해서 영혼과 연결시키는 무엇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나를 접속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된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누가 정했을까? 이게 믿어집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가 심판할까? 이게 믿어져요. 히브리서 11장 3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모든 세계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어떻게 믿으시는가? 믿음으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닌데, 보이는 것, 지금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이름 붙은 것,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지금 보이는 모든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가능하게 확신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만지고 느끼고 하는 이 모든 물질 세계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확신하고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각 개인의 시즌 가운데서 어떤 때는 이 믿음이 생생하게 살아있고 하나님이 붙잡을 듯이 느껴지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도 하다가, 어떤 인생의 시즌, 동일한 사람이지만 어떤 인생의 시즌에 오면은요, 이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믿는 것이 너무 희미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추진하면 닿을 수 있는데 중간에 포기를 해버리는 것이죠. 왜? 믿음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플로렌스 방해하지 마세요. 플로렌스 채드윅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나요? 플로렌스 채드윅. 미국의 여성 수영 선수입니다. 오래전의 사람입니다. 이분이 1952년 카탈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 도전을 해요. 열몇 시간 가는 아주 엄청나게 도전적인 그런 코스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미 영국 해협을 왕복 수영한 최초의 여성이에요. 수영을 진짜 잘해요. 그래서 카탈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그 코스트 라인까지 도전한 거죠. 1952년입니다. 도전 당일날 날씨가 안개가 많이 낍니다. 그리고 날씨 기온이 아주 춥습니다. 안개 때문에 자기를 호위하는 배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하면서 계속 수영을 해나갑니다. 카트리나 섬을 출발한 지 15시간이 지났을 때 이 여성이 물에서 자기 자신을 나가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때 배에 타고 있던 어머니가 거의 다 왔으니 해낼 수 있다고 격려하지만 조금 더 진행하다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탈진하여서 수영을 중단하고 물에서 나옵니다. 배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돼서 캘리포니아 해변이 800m만 더 가면 도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음날 이 플로레스 체드윅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게 보이는 것은 오직 안개뿐이었습니다. 만일 해변이 보였다면 저는 완주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의 입장처럼 보여요. 확신을 할 수가 있었다면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서 확신할 수 있었다면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내가 붙잡을 수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 가운데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제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3주만 더 견뎠더라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물질화되는 구체화되는 뭔가를 눈으로 목도하는 그 지경에 갔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이 확신이 안 되니까 중도에 놓아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다양한 모습을 지닙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형태로 믿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큰 믿음, 강한 믿음, 역사하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약한 믿음, 작은 믿음, 죽은 믿음. 제가 표현한 것은 전부 다 성경이 나오는 믿음의 종류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고난이 오래 지속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과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재난과 사고를 당했을 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재난과 사고를 당하면 그것이 반복되면 예수 믿었더니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잘못 해석하면서 믿음이 서서히 식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때로는 기도 응답의 지연, 기도 응답이 드디어 이루어질 때 오래 기도했음에도 변화가 없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또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하면서 서서히 이 믿음에서 식어집니다. 그리고 가끔은요, 가난, 숨막히는 가난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숨막히게 하는 가난 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가 누리고 있는 풍요, 이것 또한 그 사람의 믿음에 도전을 일으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오해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성경에는 심판의 공의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속성에 대해서 다시 도전을 받을 때 실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전생애를 헌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던 세례 요한도 실족할 뻔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짝 긴장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일이 훨씬 많아질 것을 예상하십시오. 이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언제 다음 설교 시리즈가 시작될지는 다소 미정인데 아마 3, 4주 뒤에 시작할 것 같습니다만 제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 주의 말씀인지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할 거예요. 저는 이때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말씀 중요하다, 이렇게 공부해라, 이렇게 외워라, 이렇게 묵상해라 이런 것들을 강조해 왔는데 이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좀 더 근간이 될 만한 기초가 될 만한 기초를 단단히 세울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야 되겠다라는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그것이 몇 주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실험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력한 신뢰를 둔 사람이 이깁니다. 짙은 안개와 폭풍 가운데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아주 경험이 많은 사람도 지금 이것이 위인지 아래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짙은 안개와 폭풍 가운데 들어가면 그때 그 조종사는 밖을 보지 않고 자기 앞에 50cm 앞에 있는 이 패널, 칵핏 패널, 이 계기판만 봅니다. 밖을 안 봅니다. 계기판이 생명줄이에요. 계기판이. 이 계기판이 지금 지상에서 몇 킬로 떨어져 있고 지금 이것이 동쪽이고 서쪽이고 계기판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들의 믿음이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도와 우리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시대에 어두워져가는 시대 정신으로 인해서 주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의 흔들림이 요동이 있음을 봅니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뢰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반석에 서게 영원한 비전교회 사람들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